자, 오늘은 이제 아가스, 오늘 이 본문하고 다음 주, 이 뒤에 이어서 오는 본문하고 두 주에 걸쳐서 아가스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가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그의 신부 술라미와의 사랑의 얘기예요. 사랑의 얘기. 그 사랑이 굉장히,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연결시키는 너무 아름다운 책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에요. 자, 놀라운 것은 솔로몬은 왕이에요.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데 너무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외형적으로도 매력적인 게 하나도 없어 보일 것 같은 술라미를 향해서 이 솔로몬 왕이 구애를 하는 거예요. 예, 프로포즈를 하죠. 사랑의 구애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게 이제 아가스입니다. 자, 오늘 이 10절을 보면 사랑의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사랑의 초대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초청을 하는 거. 근데 이 11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11절에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즘, 딱 요즘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비도 그쳤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어요. 겨울은 어떤 것이죠, 여러분? 겨울은 차가운 계절이죠. 차가운 계절이에요. 그리고 모든 도시가 잿빛으로 되고 푸른빛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모든 게 앙상하죠. 가지가 앙상하고 메말라 있는 겨울,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겨울은 차디차고 또 어두운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죠. 힘든 시간, 또 어쩌면 이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를. 부산은 겨울 같지 않아서 좀 이게 와닿지 않는데, 진짜 혹독한 겨울의 이미지는, 아, 겨울은 빨리 지나가고 싶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영적인 겨울. 영적인 겨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져 있는 상태. 영적으로 뭔가 텅 비어 있는, 앙상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잘안 느껴지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잘안 느껴져. 영적인 활기가 없는 거죠. 영적인 활기가 없고, 또 영혼의 기쁨이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만 무뎌져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아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겨울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뭔가 좀 서먹서먹한 관계 안에 있는 우리의 관계 안에 좀더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드라이한 교리적 이해가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거든요. 근데 그 관계의 회복은 단순히 이제는 죄인의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가 아니고, 또 깊은 친밀한 관계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마치 오늘 이 아가서는 연인과의 관계처럼, 연인과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굉장히 근엄하고 근접할 수 없는 아주 의미로우신 하나님, 예, 이미지도 있지만, 너무도 친밀한 사랑의 대상,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사랑의 대상으로 보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약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교회도 짓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라는 이 개념이 약한 경우가 많아. 여러분, 부부고도 그렇잖아요. 서로 뭐, 아내는 열심히 밥도 하고, 열심히 빨래도 하고, 열심히 집안 청소도 하고, 남편 열심히 돈 벌어오고, 근데 사랑의 관계라는 개념이 없이 그 각자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나 그 관계는 더 깊어지지 않는. 여러분, 결국은 힘든 건 딴 게 아니고,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사랑이 빠지면 힘든 거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힘이 안 들죠. 사랑이 있으면 그냥 다 해요, 다 해. 이 사랑은 무지한 괴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형제들도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면 새벽 기도 가죠. 그녀가 나온다면 내가 왜 안 나가? 그죠? 뭐, 2시, 3시, 4시 자더라도 아침에 일어날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소아시아의 그,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 얘기하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리도 잘 지켜내고, 너무 훌륭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너무 훌륭한 교회예요. 진리를 지켜낸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의 경고는 뭐냐면 너희들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너희들과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죠? 너희들이 그 첫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교회를 문 닫겠다는 거예요. 의미 없음이라는 거. 굉장히 강력한 얘기예요. 굉장히 강력한 얘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원인은 뭐죠? 원인은 사실 죄죠. 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 여러분,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안으로 그슬을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죄를 처리하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 찾아오는 죄의 문제에 대한 처리는 회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소홀히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죄를 지은 인간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경외라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죠. 근데 그 두려움만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포함된 두려움. 이게 건강한 거죠. 자, 여러분, 두려움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숨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숨죠. 제일 첫 번째 행위가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멀어지려고 하는 그리고 고립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어떤 분은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 봉사 열심히 하는데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데도 두려움이 있어요. 안 나가면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자꾸 치실 거래. 그러다가 또 접촉사고가 교회 오다가 나서, 역시 치시네, 뭐 이러고. 또 교회 입구에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또 치시네, 그러고. 자기가 실수해가 미끄러져 놓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성교를 어떤 분은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옛날에 그 서약했던 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원하지 않아. 근데 두려움으로 끌려간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죠. 안 하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만 두려움이 있어.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이제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기꺼이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다 쫓아내버리는 두려움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확인됐죠?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고 예쁜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도망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요?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려면 이 두려움을 해결해야 돼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클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관계에서 두려움만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는데 두려움으로 오시는 분. 그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원하심은 너와 나와의 사이 어떤 거리도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 뭐가 거기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다면 어떻게 그게 온전한 부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더 이상 어떤 것도 거리가 없어지기를 원한다. 우리는 옛날 이전의 삶은 하나님과 너무도 거리가 먼 자들이었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두려움을 다 제거하시고 그분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춘 마리아를 보세요.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마리아. 더 이상 고리가 없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고 그 과거를 끌어안고 먼 발치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이미 주님 앞에 완전히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허물이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용서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그분 앞에 완전히 바싹 다가와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있는 마리아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사랑할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 겨울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봄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겨울이 끝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차가운 비도 이제 거쳤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새로운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어요. 지면에는 꽃이 피기 시작하고 새들이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에도 그랬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반복하고 있죠. 이게 사랑의 프로포즈예요. 주님은 이제 사랑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술라미와의 사랑에 나눌 날을 지금까지 기다려온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온통 하나님의 구애, 하나님의 프로포즈로 꽉 차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성경은 정말 사랑의 세레나데예요. 사랑의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을 빼버리면 이 성경은 얘기가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거예요. 완전히 사랑으로 범벅을 해놓았어요.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얘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너무 뜨거워요. 너무 간절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광로처럼 들끓어요. 소극적이지 않아요. 매우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어느 정도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그래서 이 아가스에서 드러난 사랑은 굉장히 맹렬해, 맹렬한 사랑이에요. 자, 겨울과 다른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해내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겨울은요, 그냥 어둡고 차디한 시간만은 아니에요. 겨울은 봄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 겉으로 보면 추운 겨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겨울은 봄을 위해 성실히 준비하고 있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겨울을 보낼 때가 있어요. 영적인 혹한기를 보낼 때가 있어요. 몸도 마음이 다 얼어붙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멀어 보이고 내 현실은 너무 차디차고 기도를 하지만 가슴은 사다랗게 쉬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게 멈춰 있는 것 같고 잔혹한 현실은 날마다 내 삶을 부대끼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겨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어붙지 않았어요. 내가 얼어붙은 거예요. 주님은 이제 오늘 이 말씀 뭐냐 이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이라고. 난 너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제 봄이 됐다고. 이제 사랑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거죠? 거리가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빠지는 거예요. Fall in love예요. 사랑에 빠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게 없어요. 사랑의 힘이 나를 끌고 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가서 전체를 통하여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너무도 뜨겁게 술라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제 사랑할 때가 됐다.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죠. 이제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해내주는 또 다른 신약은 요한 1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왜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사도였거든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런 너무도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뿐 아니라 자기도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그런 표현들이 요한 1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떤 한순간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사랑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요구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육신의 요구에 시달리는 동안에 우리의 몸과 영혼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느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어떤 거는 여러분 뭐 만족을 주겠죠. 어떤 거, 어느 정도는 잠깐은 주죠. 잠깐. 여러분, 내가 어떤 욕망하는 것을 추구하면 그 욕망하는 것을 쥐는 순간에는 나에게 만족이 와요. 그런데 우선 만족을 주지만 내가 욕망하던 것에 의해서 결국은 내가 짓밟히게 돼 있어요. 내가 욕망하는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욕망하는 그게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게 그래요. 내가 욕망하는 것이 강할수록 그 욕망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일방적으로 여러분 사랑을 해보세요. 병든 자기 애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비극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왜? 그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욕망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삼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상대를 내 만족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여러분? 애착으로 시작되고 집착으로 되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스토커가 되고 이렇잖아요. 요즘 스토커가 많대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국은 상대도 파괴하고 나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늘 일어나는 비극이란 말이죠. 사랑의 이름으로 일어난 비극. 이게 이 세상을 도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사랑을 한 만큼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 상대가 나를 사랑으로 보답해 주어도 신기한 것은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을 주지만 상대에게도 사랑을 요구해요, 우리는. 그리고 사랑은 전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소유하려 하고 지배하려 하고, 그래서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을 채워주지 않을 때, 그죠?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내가 그 지배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게 내가 지배를 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소유를 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랑이라는 말은 하지만 사랑의 이름을 빌린 욕망이, 그게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고, 이것이 결국은 폭력적인 사랑이요, 배반과 증오로 얼룩져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망상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랑이 나를 채워줄 것처럼. 근데 구하면 구할수록 어때요? 더 외로워지고 의존할수록 더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가장 많이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쓰느냐 하면 이 사랑의 에너지를 많이 써요.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해도 돼요. 이 사랑 때문에 쓰는 에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채울 수 없는 사랑이에요. 병든 사랑이에요. 오염된 사랑이에요. 왜곡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추구하는 육신의 요구는 끝이 없어요. 이건 죽을 때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사랑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사랑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벌어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왜 인기를 막 얻어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막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막, 그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죽도록 그냥 막 춤 연습하고, 유명해 보려고, 그죠? 인기를 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왜 얻어요, 여러분? 근데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재능을 발휘할수록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포츠 스타들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환호와 그 지지와 어마어마한 그 군중들의 외치는 소리를 미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것 같은. 그게 없으면 여러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없으면 뭐 그렇게 막 아킬레스 끊어지고 막 이러면서 막 병이 나고 다치고 그러는데 그거 왜 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내가 얻고자 하는 기대치와 현실은 언제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도 내면은 텅 비어있고, 사랑을 추구할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는 더 강해지는 것. 그러나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사랑할 수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태. 그 이 거대한 딜레마, 이 한계를 알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딱 한 분의 사랑으로 충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 왕이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애정 결핍 정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도 결핍이 느끼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의 사랑이라도 내 사랑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해요. 사대독자로 막 그냥 사랑을 막 그냥 받을 대로 다 받아도 그 사랑은 부족해요. 우리의 고공난 가슴을 채워주지 못해요. 받을수록 더 욕구가 나와요. 사랑 많이 받았는데 상처받았어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안 해준 거 몇 가지 가지고 상처받아요. 안 채워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하게 채워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한정 쏟아 부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우리 욕망이 커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우리를 충분히 채워주셔요. 세상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구하면 구할수록 더 목이 말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구하면 구할수록 더 충분히 채워주신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구절로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노크하시는 분.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문 밖에서 노크하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사랑 맛 좀 볼래 이러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젠틀해야 돼요. 진짜 사랑은 젠틀해야 돼요.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 13장 있잖아요. 무례하지 않아요. 지배하려 하지 않아요. 너 내 사랑 아직 모르는구나? 막 설명하려고 하고 막 강제로 막 들이밀고 그러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너무도 뜨겁게 사랑하지만 폭력적이지 않아요. 불타오르는데 그 불이 상대를 태우지 않아요. 그런데 저 사람 너무 불타 그래서 다 태워버렸어. 화상을 다 입었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이름으로의 폭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세요. 불같은 사랑이에요. 전부를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이게 집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할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요. 그분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산만해요. 쫓아다니는 쫓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분의 사랑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정작 그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주님과 관련된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주님 그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향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 어디를 향해야 되죠? 그분에게 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다가갈수록 우리 안에 만족은 커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추구해도 우리를 짓누르지 않아요. 억압하지 않아요. 지배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하시니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상대를 전적으로 품어주신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랑은 사람들이 주고받아도 그 사랑에는 후유증이 남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후유증이 없어요. 세계상에는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계산이 있어요. 후유증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럼 밥을 얻어먹을 때도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지, 그 다음에 내가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거룩해요. 오염되지 않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요구에 시달리지 않아요. 사랑을 받을수록 더 아름다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없어요. 그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수록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존재가 점점 더 작아지고 초라해져. 그럼 안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지만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 앞에 내가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가 더 온전해지도록 하시는 그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줄 알 때,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랑다운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상처받으신 분 용서하세요. 그분도 그 부모님도 그 부모님의 부모님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올라가면 계속 그래요. 아담 하와까지 가면 그렇죠. 온전한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은 온전한 사랑을 몰라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이게 아닌가 봬 하고 돌아가셔요. 'God is love'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의 사랑은 너무 빈약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보세요. 만물을 보면 이 만물들 안에 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꽃 한 송이도 보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다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최근에 보니까 딸기가 계속, 요즘 딸기철인가 봐요. 딸기를 먹는데 먹을 때마다 하나님 진짜 탁월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정성껏 점을 찍어 놓으셨어요. 지금도 여기 뒷방에 꽃꽂이를 해놨는데요, 너무 예쁜 꽃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깃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감상하시려고 지은 건 아니겠죠. 우리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감정이 무뎌져서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온 피조물이 덮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의 손길이 묻어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최고의 사랑은 인간에게 쏟아부으셨어요.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그래서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의 나를 사랑하는 것. 그냥 현재의 나를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려움, 우울증, 열등감, 낮은 자존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그냥 민낯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걸 보면은, 이게 아닌데. 뭐 외모가 만족스러울 수 없죠, 여러분. 그죠? 나만 이게 액면가 그대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외모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재능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던 바울사도는 그 약한 것마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게 블레싱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가진 걸 더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괜찮아. 의외로 자기 혐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어 보는.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강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반복되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의엿본 자야 그러잖아요. 이 신랑의 음성이거든요. 나의 사랑, 넌 나의 사랑이야. 넌 나의 의엿본 자야. 두 번이나 반복돼. 그런데 술람이 여인은 뭐예요? 피부가 검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검지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표현이에요. 남들은 너가 피부가 검다고 놀리는지 모르지만 난 너의 검은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신 그 감비아에서인가요? 선교하신 이재환 선교사님. 그분 검은 것이 아름답다 그 책을 썼어요. 그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그 아프리카의 검은 흑인들을 만나면서는 우리와 전혀 피부 색깔이 다르고 새까맣고 이런 데 처음에는 이렇게 낯설지만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 검은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아름다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 보면서 정말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너는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솔로몬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왕의 눈에 그 술라미는 너무도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난 너를 사랑해. 누가 뭐라고 하든 너는 내 눈에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였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현재 나와 관련된 것들을 다 바라보니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니까 어떤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게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이전에 나를 바라보는 것과 달라요. 뭐 고치지 않아도 괜찮아. 이미 고쳤으면 할 수 없고 내가 뭘 바꿔서 나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 성격도 이대로 받아주신 거거든요. 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 자체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의 사랑의 매개일 뿐이에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면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신앙은 모두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예배가 가능합니까? 예배가 어떻게 사랑 없이 예배가 가능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없이 기도 생활이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사랑의 행위예요. 신비로운 경험이에요. 신비적 합일이에요. 그분과 내가 온전히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깊어질 때 오는 온전한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주고받기에 거래를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 안 하면 나 이제 빠이빠이가 아니고 그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하나가 될 때 막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든 상관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기도 생활이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오래가지 못해요. 지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 어때요? 그분의 임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이 시간이 끝날까 봐 두려워. 그냥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 행복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에너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비로소 내가 동시에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잘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타인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된다. 밤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가지고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병적 자기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시면요. 관대해져요. 관대해요. 사람이 갈수록 너그러워져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너그러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열심히 하지만 그들은 냉혹하고 차디찬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날카로워지고 그러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자들의 말로.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받을수록 관대함이 커지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에게 까다로울까요? 까칠까칠하고 잘 붙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의 결핍이에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허기진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거. 타인을 비판하는 것. 여러분 내가 비판하고 싶지 않아도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쉽지 않아요. 제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그게 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데 사랑을 받을수록 사람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관용이 있고 그 사랑을 받을수록 내 안에 그 사랑은 더 풍성히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를 내가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고 이제 내 안에 채워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괜찮고 그 사랑은 위험하지 않고 그 사랑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뜨겁지만 부드럽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삶에 주어진 축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우정이라는 거예요. 우정. 우정이에요. 여러분, 우정은 가장 현실적인 삶이에요.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풍성해져요. 함께 할 줄 아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가능한 거죠.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들의 필요에 다가가고, 그분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정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의 어떤 것을 사랑하죠. 이웃의 소유하는 것을 사랑해요. 탐하는 거죠. 그게 탐욕이에요. 사랑의 자리에 탐욕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고. 우정,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키우고 식물을 키우고 다 좋아요. 여러분,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건 그래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인격체를 가진 이웃이에요, 이웃. 근데 문제는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사람을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만한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관계 속에 상처를 다 안고 있어요. 불편한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상처로 끝이 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게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 옛날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은 교회를 옮겨도 마음을 닫고 있어요. 뭐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 상처가 있으면 다 문닫고, 목회자에게 상처받아서 목회자의 문이 탁 닫고. 그래서 호주에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상처 입은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 입은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막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막 몰려왔는데, 목회자에게 상처 받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도 마음을 안 열더라고요. 그 보면은 점심시간에 보면 힐끗힐끗 나를 봐요. 아, 목사님 반갑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힐끗 보고, 그게 뭐냐면, 긴가민가 그러는 거예요. 저분도 그런 거 아니냐? 그 마음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냉담해지는 거예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아니, 사람보다 그냥 강아지가 나. 얘는 배신하네. 뭐 이러고. 근데 그게 건강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인격 대 인격의 사랑이어야 돼요. 강아지를 키우는 걸 난 폄하하지 않아요. 저도 키워본 적 있어요. 자칫하면 자기 애, 자기 만족, 탐닉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대체문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인격 대 인격으로 주어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는 회복은 경험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만족스럽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뒤틀리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죠. 우리의 모든 열정은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제 겨울은 지나가고 비가 그치고 이제 꽃들이 피어나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계절에도 우리 모두에게 봄이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계절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모든 열매들이 물어익어가는 여름이 왔음을 알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이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관념적인 사랑으로 사랑에 만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추상적이면 안 돼요. 성경 공부나 기도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주님과의 사랑의 회복이 먼저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까 그랬잖아요. 열정이 나온다는 거. 성경을 읽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무슨 연구하는 과제로 여기면 이번에 독파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독을 못해도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우리의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하고 싶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냥 율법적인 접근을 하게 되고 그냥 신앙 행위만 있을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교회 생활에 익숙하면 결국은 무료한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고 얼마 못 가서 그 신앙 생활은 굉장히 생기 없는 루틴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감격도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도 희미해져 버리고 교회 봉사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직분은 받았으니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의의가 생기고 나만 헌신하는 것 같고 희생당하는 것 같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희생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면요 희생의 개념이 없어요. 내가 받은 게 너무 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무슨 희생이에요, 희생. 데이빗 브레너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슨 희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랑을 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그이가 뭘 좋아하는지 의욕이 생기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냥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에 관련된 일이라면 난 다 하고 싶은 거죠. 그분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지루하지 않는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 있지는 않는가? 오래적인 신앙생활로 지나오지는 않는가? 솔로몬이 술라미를 향해 초대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봄이 왔다. 더 이상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 다가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무분별하게 무례하게 우리에게 밀고 오지 않아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열라고. 난 너를 사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그리고 내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반응으로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오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즐거움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모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거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아가서를 정말 철야 때 계속 하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멋있는 책이에요. 이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한 해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